문제로다.
망설이고 갈등하는 인물 햄릿.
나를 사랑한다는 맹세만이라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카퓰렛이란 가문의 성을 버리죠.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던져버릴 수 있는 사랑의 화신 줄리엣.
내가 누구인지 말해줄 자 누구인가?
자만심으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남자 리어 왕. 셰익스피어는 30여 편의 희곡 작품에서 1100명이 넘는 인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고 고뇌하고 때로는 갈등하는 셰익스피어의 인물들, 그들이 출연하는 한바탕 인생의 무대, 오늘 토요 인문학 콘서트 공개 방송에서 만나봅니다.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중에서 일디보와 나타샤 세인트피에르의 애매로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아나운서 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종미입니다.
네, 오늘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을 맞아서 준비한 공개방송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의 삶과 문학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 EBS 방송센터에 애청자 여러분도 많이 나와주셨어요.
네, 저희 프로그램을 사랑해주시는 분들을 직접 뵈니까 가족을 만나는 것처럼 신나고 반갑구만.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저희 스튜디오를 가득 이렇게 메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네. 네, 소중한 시간에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 4월 23일 바로 오늘은 세계 책의 날이면서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삶과 문학 세계를 작품 속 주요 인물들과 함께 만나보게 될 텐데요. 이 시간을 위해서 특별히 모신 분들이 계세요. 정미 씨가 먼저 이렇게 멋지게 소개해 주세요.
네. 셰익스피어의 세계로 우리를 친절히 안내해 주실 분이십니다. 2008년부터 2년 동안 한국 셰익스피어 학회장을 지낸 셰익스피어 전문가십니다.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영문과 재직 중이신 우리 임성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 교수님.
예,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오페라로, 뮤지컬로, 무용으로 다양하게 만들어졌는데요. 오늘 음악으로 셰익스피어를 만나게 해줄 분도 나와 계십니다. 2005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국제 콩쿠르를 입상하시고 2009년에는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신인상을 수상한 매력적인 목소리의 메조소프라노 이화여대 음대 초빙 교수 백재은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성뿐만 아니라
엄청 미인이시네요.
스튜디오가 환해요.
정말로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 EBS 전속 성우 최성우 씨도 함께 하실 거예요. 오늘의 활약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정우입니다. 최정우 성우입니다.
네. 네. 최정우 씨죠. 네. 예.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을 맞아서 올해 국내외에서 셰익스피어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무대와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백재훈 교수님도 많이 바쁘시다고요?
아, 네. 셰익스피어는 많은 작곡가들이 사랑해서 오페라로도 또 뭐 가곡으로도 소네트로도 많이 작곡이 되어서 많이 불리우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네. 400주년을 맞아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또 지방에서도 많은 그 작품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래서 네. 여기저기서 뭐 노래도 많이 하고 또
그래서 많이 오늘 부르고 모시기 조금 힘들었어요. 네.
아닙니다.
감사드려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성균 교수님, 한국 셰익스피어 학회야말로 올 1년 내내 정말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한국 셰익스피어 학회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올해 어떤 행사들을 진행하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 대학에서 셰익스피어를 가르치는 거의 모든 교수님들이 회원이고요. 모여서 학회 활동, 연구 활동도 하지만 별로 재밌는 단체는 물론 아닙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
하지만 꼭 필요한 단체지요.
네.
10여 년 전부터 셰익스피어를 전공하는 교수들이 모여서 매년 셰익스피어 작품을 원어로 공연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9월에 신당동에 있는 충무 아트홀에서 네. 우리말로는 말괄량이 길들이기라고 하는 작품이죠. Taming of the Shrew를 공연할 예정입니다.
네.
물론 무료고요. 작년부터 한국연구재단과 국립극장의 후원으로 지금 서부역 부근의 백성이 장민호 극장에서 네. 일반인들을 위한 셰익스피어 특강을 계속 아. 매달 한 번씩 해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무료입니다.
네. 거기서 그러면 교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연극의 경우는 저도 계속 연극에 참여했고요.
네.
연출도 했고요.
네.
특강의 경우는 저도 한 두어 번 특강 연사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오늘 기회가 닿는다면 연극의 대사를 한번 부탁드려보는 것으로 하고 자 셰익스피어가 세상을 떠난 지 올해로 400년이 됐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셰익스피어가 전 세계에 걸쳐서 큰 인기를 아직까지도 얻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남정민 씨는 아,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모든 작품들의 좀 약간 극적인 면들이 있잖아요.
많이 극적.
많이 극적이에요, 네. 정말.
극단적일 정도로.
맞아요. 네. 사랑을 위해서 몸을 같이 유동을 보내고, 맞아요. 예,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셰익스피어가 생각하는 인간이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군상의 인간들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 또한 여기에 나오는 등장 인물이 아닌가 아.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물론 뭐 줄리엣이겠습니다만
네네네 예.
그런 생각 때문에 나와 아직까지 사랑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백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셰익스피어 작품을 네. 읽으면 우디 알렌 영화 가끔 떠올라요.
그래서 실제로 또 연출하기도 했었죠.
네, 그렇죠. 예, 예. 많이들 연출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당시에 그 굉장히 점잖은 작품들에 비해서 어떤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한 모순된 그런
맞아, 맞아.
미묘한
맞아.
것들을 굉장히 잘 표현을 했고 사실은 요새 나오는 그 막장 드라마 맞아요. 같은 그런
네. 그보다 더하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거를 어떻게 유려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곡가들이 정말 좋아해서 많은 오페라로 쓰여지기도 했고
네.
그래서 음악가들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많은 작품이고 이태리 말, 독일 말, 뭐 영어 이렇게 많은 오페라로도 쓰여져서 사실 성악가인 저로서는 굉장히 친근한 작가 중에 하나가 네. 생각됩니다.
그 400년 전의 작품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어쩜 이 시대에도 이렇게 공감할 수 있을까 놀라울 정도예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네.
알게 되면 알수록 더 흥미로운 작품을 쓴 사람이 셰익스피어입니다. 대개 우리가 독서는 한번 읽고 내용을 알면 안 읽게 되는데 셰익스피어는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있는 작가입니다.
네.
물론 셰익스피어가 지금처럼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것은 18세기 이후에 영국 사람들의 마케팅에 힘입은 바도
네.
큰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셰익스피어 작품은 읽으면 읽을수록 흥미롭다는 거죠. 문제는 셰익스피어 작품을 읽고 이해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어로 쓰여져 있어서 어렵기도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의 대학생들에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 작품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꺼려하는 게 사실은 현상이지요.
네. 교수님께서는 아직까지 그 셰익스피어의 매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학교 활동도 하시고
네,
꾸준히 지금 하고
그렇습니다.
예, 계시는데요.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극작가, 뭐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는 영국인들의 자존심 이 표현은 다들 뭐 기억을 하실 텐데 바로 셰익스피어입니다. 왜 그를 위대하다고 표현하는 걸까요?
셰익스피어를 인도하고도 바꾸지 않겠다고 말한 사람은 사실은 18세기의 토마스 카를라일이라는 작가인데요. 저는 셰익스피어의 위대함이 궁극적으로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한 넓고 깊은 이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가 사용하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참고로 셰익스피어가 사용하는 언어는 거의 대부분이 운문입니다. 시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시어가 발휘하는 그 파워와 폐부를 찌르는 통찰력이 오늘날의 셰익스피어를 만들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셰익스피어의 언어는 아름답고 때로는 애절하고 때로는 과격하며 오랫동안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영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쉽사리 가슴에 와닿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번역가가 번역가가 다행히 있잖아요. 네. 백 교수님은 이제 음악을 통해서 셰익스피어를 만날 텐데 네. 어떻게 그의 위대함을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나요?
그의 위대함이라고 한다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그 내용이 깊이 있는 어떤 감정의 기복 같은 것을 잘 나타내었고 또 그 교수님께도 말씀하셨지만 그 운문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박자를 맞춰야 되는 어떤 음악으로 쓰여지기 굉장히 적합한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거를 다 떠나서라도 이렇게 뭔가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내가 한 번쯤 느껴봤는데 어떻게 입 밖으로는 낼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을 잘 표현해서 그게 다 넣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여러 가지 문학의 형태, 뭐 음악의 형태, 뭐 시의 형태 이런 걸로 나타나서 지금까지 잘 전달이 되어 왔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셰익스피어를 위대하다. 그 저는 그 영국 사람들을 굉장히 높이 산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점이 영국의 지성의 얼굴로 셰익스피어를 아까 말씀하신 것들 마케팅을 했고 이것을 국가의 중요한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 지성의 이미지로 그것을 내놓고 그것을 인도화도 바꾸지 않겠다. 영토와 지성을 두 개를 놓고 본다면 우리는 지성을 택하겠다. 이런 선택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네, 네. 우리나라 현실로 볼 때 우리나라의 어떤 위대한 작가를 이렇게까지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국민적인 어떤 의식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게 우리한테는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을 다시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영국의 지금 문학도 보면은 그 스토리텔링이 갖고 있는 그 힘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잖아요. 현재까지도 그런 힘이 바로 그 셰익스피어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한 또 영국 영어가 셰익스피어 이후 달라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교수님 어떻게 받아들여요? 어떤 점이 달라졌죠?
셰익스피어를 흔히 언어의 연금술사라고 부릅니다. 혹은 네. 언어의 마술사라고도 부르는데 그가 사용했던 어휘와 표현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용하고 격언처럼 사용하고 재생산됐죠.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영어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인 시인이기도 합니다.
네.
동시에 셰익스피어는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1700개가 넘는 어휘를 만들어낸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럼 신조어를 만들어낸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컨대 새로운 단어를 없던 것에서 만들어냈다기보다는 네. 명사를 동사로 만들었다든지 동사를 형용사로 쓴다든지 두 단어를 연결해서 쓴다든지
네.
접두사나 접미사를 붙여서 새로운 단어를 표현한다든지 하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흔히 쓰는 bedroom 같은 단어도
네.
침실인데 셰익스피어가 처음 사용한 단어입니다.
아, 그래요?
bed와 room을 합친 거죠.
네네.
blanket, 뭐, 담요라는 뜻이겠죠. cold-blooded라는 표현이 있는데, 냉혈한 이럴 때 쓰는 표현인데, 그것도 셰익스피어가 두 단어를 합쳐서 처음 사용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어휘를 만든 것이 1700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영어가 셰익스피어에게 진 빚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렇군요.
셰익스피어는 극작품 이외에도 장시를 4편 썼고요.
네.
154편의 소네트를 썼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작품들은 오늘날까지 굉장히 애호받는 훌륭한 작품들로 우리가 좋아하고 있고요.
네.
셰익스피어가 활동하는 당대에는 극작가들이 모두 자신을 극작가라는 텀으로는 안 불렀습니다. 드라마티스트라는 용어는 안 썼다는 거죠.
네.
모두 자기들을 시인이라고 불렀어요. 포에트라고. 아마도 극작가라는 그 사회적 지위가 좀 낮아서 너도 나도 극작가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시인이라고 표현을 한 건 사실인데
네.
셰익스피어는 물론 자신을 시인이라고 했지만 시인이라는 그 호칭에 걸맞은 시인 중에 시인입니다.
네.
교수님 아까 전에 소네트를 154개 만들었다고 했죠. 소네트는 어떤 장르예요?
소네트는 이탈리아에서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장르입니다. 우리나라에 시조가 있듯이 유럽의 대표적인 정형시 형태가 소네트인데 반드시 14줄이어야 되고요.
네.
우리가 아이앰빅 펜타메타라고 부르는데 그 적절한 리듬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네 줄, 네 줄, 네 줄, 두 줄 이런 형식이 있습니다. 근데 셰익스피어가 그 소네트를 154편을 썼다는 거죠.
네. 사실 그렇게 짧은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조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14행의 짧은 시로 이루어진 서양 시 소네트를 154작품이나 써낸 사람도 역시 셰익스피어군요.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 속 인물들이 100여 명이나 된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예, 그의 상상력이 끝간데를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셰익스피어의 인물들의 특징은 어떤 게 있어요?
우선 그가 만든 희극적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극에 등장한 폴스타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희극적 인물 하면 떠올리는 뚱뚱하고 허풍이 심하지만 동시에 겁이 많고 비겁하고 굉장히 잘난 척하는 인물.
광대?
그렇죠. 전형적인 광대적인 인물이 폴스토프인데 셰익스피어가 창조해낸 인물입니다.
네.
광대나 요정 또 술주정꾼들 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네.
셰익스피어가 만들어낸 이 희극적 인물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웃긴다는 거죠. 셰익스피어의 희극을 보면서
네.
관객이 두 번 혹은 세 번을 배꼽 잡고 웃지 않는다면 그 희극은 잘못 연출된 작품입니다.
네.
그만큼 우습고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셰익스피어의 비극이 워낙 부각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희극에는 별로 초점을 안 맞췄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네. 면도 있죠.
네.
그 비극적 인물들은 반면에 굉장히 훌륭한 인물들인데 우리 보통 사람보다 위대한 인물들인데 단 하나의 성격적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죠. 그거를 히라보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하마티아라고도 하는데 관객들이 이 비극적 주인공들을 보면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파멸해 가는 것을 보면서 불쌍하다 하는 느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저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파멸되는데 나는 또 어떨까 하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끝나면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을 갖는 것이
사람 이상하죠. 왜 그런 걸 보고 마음이 정화가 될까? 너무나 끔찍할 정도로
마치
막 밀어붙이는데.
우리가 슬픈 장면에서 한없이 울고 나서
같이 울면
예, 그 다음에 마음이 편안한 카타르시스가 원합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비극 주인공 햄릿, 오셀로, 킹 리어,
네.
맥베스 이런 모든 주인공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주인공들.
그렇겠네요. 네. 네. 그 셰익스피어는 초기에는 주로 역사극을 이후에는 희극, 비극 순으로 작품을 써 나갔다고 하는데요. 언제 어떻게 해서 극작가로 데뷔했습니까?
셰익스피어가 1564년 4월 23일 날 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영국 서북쪽에 있는 작은 도시 스트래포드 어폰 에이븐이라는 곳에서 출생했는데 줄여서 스트래포드라고도 부릅니다. 그것은 에이븐은 강 이름인데
네.
이 스트래포드라는 도시가 강 위에 있다 그래서 스트래포드 어폰 에이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폰 에이븐은 빼도 되는 이름입니다.
스트래포드 이렇게 네.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아마도 셰익스피어의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셰익스피어의 조상은 창병이었을 걸로 추측합니다.
아하.
이름이 셰이크 스피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흔들다는 뜻의 셰이크와 창이라는 뜻의 스피어가 합쳐진 말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았을까? 예, 옛날에 중세 영화 보면 왜 이 병졸들이 창을 이렇게 방패에다 대고 흔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셰익스피어가 만으로 18되던 해에 자기보다 8살 연상이었던 같은 동네 앤 해서웨이라는 여성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첫째 딸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금방 셰익스피어가 왜 그 어린 나이에 8살이나 연상인 여성과 결혼했을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후에 이제 자식을 낳습니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셰익스피어가 그 동네 스트래포드 어폰 에이븐에 있는 고등학교 그래머 스쿨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네.
고등학교는 다녔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셰익스피어의 아버지가 네, 뭐 그 정도 재산이 있었을 거다 하는 게 추측이니까요.
네.
근데 그 뒤로 종족이 묘연해져 가지고 1590년경에 런던으로 간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때부터 런던에서 연극 배우로 그다음에 극작가로 또 극장의 주주로 활동합니다. 일례로 1592년에 그때는 이미 셰익스피어가 극작가로 이름을 좀 얻고 있었을 텐데
네.
당대에 로버트 그린이라는 유명한 시인이자 극작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셰익스피어를 가리켜 자기의 작품에서 갑자기 까마귀 같은 놈이 하나 나타나서 우리 깃털을 쓰고 우리 동료들을 흔들어대고 있는 녀석이 나왔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네. 그만큼 활약이 두드러졌다라는 그렇죠. 의미로도 질투죠. 받아들일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로버트 그린이 누군지는 영문학자가 아니고서는 잘 모르는데
네.
셰익스피어는 그렇죠. 당대 셰익스피어의 인기가 얼마나 컸냐면
네.
런던이 아닌 다른 지방 그런데 요크나 맨체스터 같은 데서 배우들이 공연을 할 때 실제 셰익스피어가 쓴 작품이 아닌데도 written by 셰익스피어. 이렇게 해서 공연을 하는데, 네, 짝퉁이죠.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렇죠.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귀족이 아닌 시인이 당대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후원자, 패트론이라고 얘기하는 귀족 옆에 붙어서 먹고 살았는데
네.
셰익스피어가 아마도 극작가의 길을 택한 가장 큰 이유는 극작 연극이 인기가 있어서 극작가가 되면 그 수입으로 생계가 보장이 된다는 거죠.
후원자한테 안 붙어도 네. 사니까.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글쟁이로 런던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극작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해봅니다.
특히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그의 소네트를 비롯해서 희곡 작품들이 음악으로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백 교수님 이유가 있죠?
네.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 전임자들보다 굉장히 음악이나 연극 이런 거를 대규모 어떤 행사를 즐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1570년경부터 점점 많은 음악가를 궁정에 고용해서 특히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시비아 네. 그 1월 네. 6일 날 하는 대규모 행사 이런 데
네, 네.
음악도 많이 무대에 올리고 연극도 굉장히 많이 무대에 올려서 많은 극작가, 많은 음악가가 이런 데 쓰이게 돼요. 그러면 네. 이제 요새도 그렇지만 이게 여왕이 입은 패션이라든가 여왕이 간 뭐 영화 뭐 상류층이 하는 게 유행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귀족들도 굉장히 많은 음악가를 또 덩달아 고용을 해서 집에서 하우스 콘서트를 하고 뭐 집에서 연극도 하고 이런 많은 활동을 벌였다고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이 많아지게 되죠. 많은 음악가들 뭐 류트 연주자들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음악과 연극이 융성했던 그 이유를 엘리자베스 영어로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임성균 교수님께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방송이 익숙치 않아서 어떨까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 저한테 하셨는데요. 일단 셰익스피어 얘기를 하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나시면서 원고를 안 보세요. 막 네, 말씀이 술술술 나와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너무 좋고요.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 가운데 시비아의 대사 가운데 일부를 임성균 교수와 최정우 씨가 원어와 우리말로 차례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이 부분에 로저 퀼터가 곡을 붙인 Come Away Death, 오라 죽음이여를 메조소프라노 백재훈 교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세요.
Come away, death, and in sad cypress let me be laid. Fly away, breath, I'm slain by a fair, cruel maid. My shroud of white stuck all with you, oh, prepare it. My part of death, no one so true did share it. Not a flower sweet on my black coffin let there be strewn. Not a friend greet my poor corpse where my bones shall be thrown. A thousand, thousand sighs to save. Lay me, oh, where sad true lover never find my grave to weep there.
오너라, 오너라 죽음이여. 슬픈 삼나무 관 속에 날 눕혀다오. 사라져라. 사라져라 숨결이야. 아름답고 매정한 아가씨가 이 목숨을 앗아갔네. 아, 내게 입혀다오. 수송가지 넣어 만든 하얀 수의례, 나 같은 진실한 사랑 위한 죽음은 온 누리에 또 없으리. 검은색 나의 관 위에는 꽃 한 송이, 아름다운 꽃 한 송이도 뿌리지 마오. 친구야, 친구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마오. 나의 뼈 흙 속에 묻힐 때 한 많은 탄식을 막기 위해 행여 참사랑의 연인이 내 무덤을 찾아 슬피 우는 일 없게 말이오.
임성균 교수님, 최정우 씨의 낭독에 이어서 백재훈 교수의 노래로 로저 퀼터의 Come Away Dead, 오라 죽음이여 감사하게 봤습니다. 아, 임 교수님 낭독도 너무 멋졌어요. 연극을 어떻게 하셨을런지 이렇게 선하게 눈에 비쳤었고요. 노래 들려주신 백재훈 교수, 그리고 반주를 해주신 이수연 선생께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도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수 있지요.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방송 소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출판사 푸른숲에서 나온 오다시마 유시의 처음 읽는 셰익스피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처음 읽는 셰익스피어를 비롯해서 푸짐한 책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청객 여러분 참여 기회가 오시면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아빠랑 똑닮은 어린이도 지금 와줘서 정말 반가운데요. 처음 읽는 셰익스피어는 그 어린이가 읽어도 충분히 이해가 될 만큼 아주 간략하게 잘 소개가 된 책입니다. 네. 이 책 오늘 나눠드릴 거예요. 자, 공개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을 맞아서 셰익스피어의 삶과 작품 그리고 사랑과 관련된 작품 속의 인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백 교수님, 조금 전에 들려주신 Come Away Death, 오라 죽음이여, 이 노래는 어떤 부분에 나오는 거죠?
네, 이것은 시비아라는 셰익스피어의 5대 희극 중에 한 작품이죠.
네.
거기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그 한국의 김치 싸대기 막장 드라마? 출생의 비밀, 뭐 뒤바뀌어진 남매, 그 형제가 바뀐 것도 아니고 남매가 뒤바뀌는데 뒤바뀐 남매를 어떤 그 금방의 백작 여자 백작이 또 사랑을 하게 되고 이런
네네.
굉장히 그 나중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네, 그래도 뭐 유쾌하고 재밌고 그렇더라고요.
네네, 네. 아, 결국은 네. 뭐 희극이 5대 희극 중에 하나니까는 네.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오고 다 화해를 하고 네. 맞는 사람들이 결혼하고 이렇게 끝나죠. 그런데 뭐 각설하고 여기서 이제 그 이 여자 백작 여자 백작 올리비아를 좋아하는 오시노 공작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
이분이 아무리 구애를 해도 이 그 여자 백작이라는 분이 올리비아가 난 오빠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7년 동안 아무의 구애도 받지 않겠다. 그러고 훌떡 다른 남자한테 넘어가기는 하는 그런 굉장히 모순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네.
애타는 마음을 이 광대가 나와요. 광대 그 페스테라는 광대가 나와서 이제 아 정말 나는 네가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서 정말 죽을 것 같고 뭐 이런 후구절절한 감정을 실어서 나타낸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네, 그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희곡 중 하나죠. 지금 말씀하신 시비야.
네.
이 작품 어떤 작품인지 교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가 시비야라고 하면 12번째 밤인데
네.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부터 계산해서 1월 12번째면 1월 6일을 가리킵니다.
네.
그 시대에는 성탄절 축제가 한 15일 정도 계속이 됐기 때문에 이 시비아라고 하면은 축제 기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아, 그러니까 성탄절 축제의 마지막 날이네요.
그렇습니다.
시비아라는.
예. 네. 예. 이 부제가 The Twelfth Night or What You Will이에요. 그러니까 번역하면 시비아 또는 네 맘대로 이런 뜻입니다.
네네.
바꿔 말하면 축제 기간 동안에 모든 게 뒤죽박죽되고 흥청망청되고 헷갈리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아마도 셰익스피어가 이런 제목을 붙인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네.
작품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남성과 여성이 바뀌거나 연인이 뒤바뀌고 친구와 원수가 바뀌고 모든 것이 뒤엉켜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주인공 여성과 오빠하고가 뒤바뀐다 그러는 것은 둘이 쌍둥이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작품의 주제는 물론 사랑이고 사랑은 의도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여전히 환상적이고 아름답고 매혹적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시비아도 그렇지만은 셰익스피어의 희극 작품 가운데에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작품들이 유독 많습니다. 정미 씨는 기억에 남는 작품 있어요?
저는 아까 노래 불러주셨던 곡 중에 올리비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런 굉장히 아니 남자의 사랑을 거부하는 그런 여자 굉장히 매력있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말을 말았어요 지금.
맞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지금 거부하고 싶으신 아, 네. 그런 감정이 좀 있으신가 봐요.
아니 그런 거 쳐다보지 마세요. 교수님 저를 사랑해서는 안 돼요.
응원하겠습니다.
교수님.
아니 문제는 그 올리비아가
네.
하인의 모습으로 남장하고 찾아온 바이올라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아 정말 참 그 보는 눈이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지.
여성이 남장을 했으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예뻤어요. 예. 희극에서 보이는 내용들 올리비아는 참 한 번쯤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아, 상상의 나래를 펴고 계시더군요.
날아가고 있네요, 지금.
잘 되기 바래요.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보면 요즘 우리나라 드라마처럼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아, 지금 뭐 백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그런 장면들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셰익스피어는 특히 모든 작품에서 비극도 포함한 얘기입니다만 사랑을 네.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약하면 사랑만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감정이고 사랑만이 궁극적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당대 연극 관객들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가 또 사랑이기도 했고요.
네.
하지만 제가 아는 작가들 중에 셰익스피어만큼 사랑을 찬양하고 사랑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작가도 흔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 가운데 사랑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로미오와 줄리엣이죠. 셰익스피어가 희극을 주로 쓰던 시대에 쓰여진 비극 작품 중 하나인데요. 관련된 음악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빈센초 벨리니의 오페라. 카플렛가와 몬테규가 가운데에서 로미오의 아리아를 백재훈 교수의 목소리로 청해서 들어볼게요. 역시 반주에는 이수연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세요. 가운데서 로미오의 아리아 아름다운 와. 노래 들려주신 백재훈 교수 이수연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까요? 아, 그러니까 저는 뭐 감으로 알겠어요. 뭐 줄리엣한테 사랑한다 그랬겠죠. 뭐라 그런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벨리니의 로미오와 줄리엣 이 아니고 원제는 이 카플레티 에이 몬테기, 몬테기가 카플레타, 이런 제목의 오페라입니다. 아 네. 물론 셰익스피어를 원작으로 네네. 하고 하는 작품인데 아유. 특이하게 네. 이것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에 빠지고 그 다음에 오해가 있어가지고 이 작품에서는 사촌 오빠가 아닌 오빠를 죽이는 걸로 설정이 돼요. 네, 그래서 네. 오빠를 전투에서 죽인 다음에 두 가문이 원수가 되고 네. 그래도 줄리엣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아버지 몬테기가를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아들을 전장에서 죽이긴 했지만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딸을 나한테 주면 우리가 부부가 되고 네네. 우리가 부부가 돼서 한 가족이 돼서 이 전쟁을 끝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백 교수님 다음에는요 네. 사랑의 노래로
아 그러니까
네. 저는 정말 사랑의 노래인 줄 알고 들었는데
이걸 지금 잘한 얘기였어. 가서 지금 장인 어른한테 따지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딸을
그렇죠.
쳐라 이렇게 아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영 딴 상상을 지금 하고 어머나 저 로미오가 저렇게 홍하는 로미오가 나에게 노래해준다 그러면 사랑을 허락하고 말 거야 네, 네, 막 이러면서 네. 지금 듣고 있었는데 전혀 딴
저의 불찰입니다.
예. 그러니까 네. 이건 장인어른이 네. 아니 나에게 딸을 달라고 네, 네, 지금 네. 이런 네. 아 그런 내용이
그렇죠 그렇죠 설득을 하는 그런 내용 네, 네.
네, 네. 근데 워낙 잘 부르시니까
아, 정말 좋았어요.
저의 이 달팽이관에도 약간 사랑 속삭임 같이 느껴졌어요.
아, 예. 그 달팽이관이 굉장히 우수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작품이 로미오와 줄리엣이 셰익스피어의 순수 창작물이 아니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임 교수님 정말 그런가요?
셰익스피어가 단독으로 혼자서 쓴 극작품을 보통 37개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셰익스피어 순수한 셰익스피어의 창작물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오. 그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진 The Tempest, 태풍이 창작물이고 나머지는 모두 기존의 설화나 우화나 이야기나 전설에서 뭐. 다 네네. 따온 이야기죠. 네네.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나오는 로미오만 봐도 알겠지만 이탈리아 이름이죠. 이탈리아에서 이미 나와 있는 얘기를 셰익스피어가 배경으로 한 거고 셰익스피어가 특히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한 연극을 많이 쓴 이유는 우리가 요즘에 파리의 연인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듯이 셰익스피어 시대 영국 사람들이 이탈리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호화롭고 유행에 민감하고 그 대신 좀 타락하고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셰익스피어가 뭐 표절을 했냐 그게 아니죠. 셰익스피어의 위대함은 흔히 다 아는 이야기를 언어를 덧붙여서 그렇죠. 놀라운 새로운 네네. 이야기로 창작해서 오늘날 우리도 로미오 앤 줄리엣 하면 모두 셰익스피어가 지어낸 이야기로 네네.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 이야기는 원래 이탈리아에 있던 얘기인데 그런 위대함이 셰익스피어에게 있는 거죠.
네, 뭐 다른 나라에서 구존되는 이야기라든가 뭐 신화라든가 민화라든가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와서 완성도 높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일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었나.
네, 그것이 창조물입니다.
그러게 네.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지금 말씀 들으면서 해봤습니다. 두 어린 연인 로미오와 줄리엣. 그야말로 사랑 앞에 물불을 안 가리는데요. 그 강렬한 사랑이 싹트는 장면, 2막 2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발코니 장면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정말 많은 분들, 토요 인문학 콘서트 애청자 여러분이 자리를 해주셨어요. 그중 한 분께 제가 줄리엣 역할을 부탁을 드렸는데 잠깐 말씀을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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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올리비아 하스의 뭐 클레어 데인즈 한국의 SES 유진 오늘 4대 로미오와 줄리엣 어디 사신 누구신지 빨리 이름 밝히세요.
예, 저는 경기도 화성시에 살고 있는 송민교라고 합니다.
오, 아~ 민교 양께서 오늘은 줄리엣으로
이름도 예뻐.
아,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은 로미오에는 EBS의 성우 최정우, 줄리엣 역할에는 송민교 씨입니다.
오, 로미오, 로미오. 왜 그대는 로미오인가요? 당신의 아버지를 부정하세요. 당신의 이름을 버리세요. 그러지 못하시겠다면 나를 사랑한다는 맹세만이라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카퓰렛이라는 가문의 성을 버리죠.
더 들을까? 아니면 이쯤에서 말을 걸까?
그대의 이름만이 나의 적일 뿐이에요. 몬테규가가 아니라도 그대는 그대죠. 몬테규가가 뭔데요? 손도 발도 아니고 팔이나 얼굴이나 사람 몸 가운데 어느 것도 아니에요. 오, 다른 이름을 가지세요. 이름이 별건가요? 우리가 장미라 부르는 꽃은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같은 향기가 날 거예요. 로미오도 마찬가지. 로미오를 안 불러도 호칭 없이 소유했던 그 귀중한 완벽함을 유지할 거예요. 로미오, 그 이름을 벗어버려요. 그대와 상관없는 그 이름 대신에 나를 다 가지세요.
그 말 듣고 가질게요. 애인이라 불러만 준다면 세례를 다시 받고 앞으로는 절대로 로미오라고 하지 않을게요.
누구신데 이렇게 어두운 밤 제 비밀을 엿듣는 거죠?
이름으론 누구인지 그대에게 말할 수 없군요. 성자시여, 제 이름을 제가 미워합니다. 그것이 그대의 적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써놨다면 찢어버릴 겁니다.
그대 혀가 내놓은 말, 내 귀로 마신 것이 백마디도 안 되겠지만 그 음성은 알아요. 로미오가 아닌가요?
남자 몇 번 이렇게 좀 퇴짜 놓은 여자 같네.
와, 송혜교 같으십니다.
송민규 아주 이나 이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발코니 장면, 예. 여기 독백을 하다가 둘이 말을 나누는 그런 장면까지 들어봤는데요. 로미오에는 EBS 성우 최정우, 줄리엔 역할에는 저희 애청자 송민규 씨였습니다. 야.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보내주세요.
너무 잘하시네요.
잘하셨어요. 평소에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네, 이런 거는 사실 처음 해봤는데, 네. 예, 재밌네요.
네. 아, 몇 마디를 저희가 좀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실생활에서도 적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누구랑 함께 오셨어요?
예, 친구하고 같이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해보니까 재밌었죠? 예. 후회 안 되시죠?
예.
네. 안칼 질문 너무 잘해요.
끝까지 저희 그 공개 방송 즐겨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오페라에서도 이런 장면이 참 그 낭만적인 음악으로 처리가 되겠죠?
네, 그렇죠. 오페라에서라면 이렇게 연극 같은 거는 말을 주고받지만 오페라에서는 그 자동적으로 백그라운드 BG가 깔리면서 네. 이중창 그 둘이서 같이 말하는 장면도 화음을 넣어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 특징과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잘 살려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아까 부른 이카블레띠는 이미 그 장면이 다 지나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만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것이 없지만 다른 뭐 군호의 작품이라든지 이런 발코니 신이 굉장히 중요한 이중창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돼 그 비극적인 결말로 치닫게 되는 어린 연인의 사랑. 조금 전에 로미오의 입장에 대해서 절절하게 불러주셨는데요. 백재훈 교수님은 어떠세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런 물불 안 가리고 하는 사랑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 정신을 차려야죠. 제가 결혼 10년 차 아들 둘둔 엄마로서 그 엄마 말을 잘 듣는 것이 그 네. 미래를 위한 어떤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계획.
그러나 본인은 전혀 안 그러셨을 것 같은 느낌이.
다 해본 결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여기까지만
네, 알겠습니다.
말하겠지만 네. 저의 생각으로는 13살 네. 안 됩니다.
좀 백재윤 교수님 EBS 부모에 한번 초대해.
임 교수님 말씀 대답이 너무 궁금해요. 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부모로서 백 교수님하고 생각은 똑같습니다.
네.
참 철딱선이 없는 애들이구나.
네.
이 애들처럼 철없이 부모 속속이고 사랑에 빠지는 자식을 두고 싶어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네.
근데 더 나쁜 게 셰익스피어 작품에서 보면 어른들의 불화죠. 어른들의 증오.
네.
이 몬테기와 캐필렛이라는 두 가문이 가지고 있는 증오와 갈등과 불화 때문에 이 어린 아이들의 사랑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니까.
네.
저는 셰익스피어가 이 작품을 쓰면서 이 어린 아이들의 사랑을 아름답게 그려낸 만큼 어른들의 못된 것을 질책하는 풍자하는. 그런 작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셰익스피어의 희극 그리고 초기 비극인 로미오와 줄리엣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 잠깐만 질문을 정미 씨 드릴까요?
네, 방청객 들어오시기 전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살짝 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셰익스피어의 인물들은 누군지 방청객께 사전에 여쭤봤는데요. 대답을 좀 많이 이렇게 선별해 주셨네요. 1위로 뽑힌 게 누구일까요? 방청객께 사전에 여쭤봤을 때 이분들 중에서 내가 사랑하는 셰익스피어 인물들 1위 로미오와 줄리엣이 꼽혔고요. 2위는 햄릿, 그리고 3위는 오셀로, 리어왕, 시비아의 등장인물, 그리고 기타 맥베스, 그리고 광대, 베니스의 상인에 나온 등장인물들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방청객 분 중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손 들고 많은 분들 가운데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따님이랑 같이 오셨어요. 네네. 네, 엄청 똑같이 생긴.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네, 서울 면목동에 사는 하승석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승석님은 영화 셰익스피어의 등장 인물 중에 어떤 분 좋아하시나요?
저는 햄릿 좋아하는데요.
네네네. 왜 햄릿을?
처음에 셰익스피어 책을 읽었던 게 햄릿이라서 그런지 그게 기억에 계속 남아서 그냥. 그리고 영화나 뭐 그런 쪽에서도 많이 햄릿을 주제로 해서 많이 그 방송한 걸 많이 봐갖고요.
네네.
그 인물에 대해서 그냥
좋아하시고.
예, 그냥 그.
혹시 햄릿에 나오는 중요한 문장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시면?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다.
역시 햄릿.
역시 햄릿.
기억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사실 고맙습니다. 네네. 예.
사실 이렇게 저희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공개 방송으로 방송을 만드니까 저희들도 너무 재밌고요.
네네, 맞아요,
또
맞아요.
방송이 풍성해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께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승성님께도 저희가 선물 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네. 여러분이 뽑아주신 셰익스피어의 작품 속 인물들 2부에서도 계속해서 만날 겁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는요. 문제적인 갓 햄릿을 비롯해서 셰익스피어의 인물들을 만나보게 될 텐데요. 2부에서는 배우 전현아, 모던포크밴드, 제주소년의 박경환 씨가 출연해요. 1부에서 숙명여대 영문학과 임성균 교수 그리고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씨와 함께했는데요. 백 교수와는 아쉽지만은 이만 여기에서 인사를 드려야겠어요. 오늘 정말 감동적인 좋은 음악 들려주셨는데 1시간 동안 어떠셨어요?
한 시간 동안 제가 공개 방송은 이런 공개 방송 처음인데 네. 굉장히 열띤 반응과 재미있는 사회자분들과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백재은 교수의 노래 무대에서 또 종종 또 방송에서 많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2부에서는 배우 전현아, 모던포크밴드 제주소년의 박경환 씨가 함께합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1부 끝음악은 로미오와 줄리엣을 뮤지컬로 만든 작품이죠.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중에서 레리 커드와 캐롤 로렌스의 투나잇 보내드리면서 1부는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